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심지어 욥 같은 사람은 정말 좀 이렇게 험한 꼴을 당해야 마땅하다. 뭐 이런 거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오늘 보면 36절, 34장, 36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올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요컨대 욥은 엘리후가 볼 때 욥은 죄가 많아서 벌을 받고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다. 뭐 그렇게 말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다. 엘리후는 욥을 그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 마치 하나님을 불의한 분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 그렇게 엘리후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욥이 지금 하는 짓을 보니 욥은 정말 악인이어서 정말 고생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 읽으면 엘리후는 욥이 그렇게 좀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말 앞뒤 가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고 있다.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합니다. 오늘 34장 34절부터 3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로다. 슬기로운 자와 모든 지금 엘리후의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욥이 정말 무식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욥이 정말 지혜롭지 못하다. 이걸 다 인정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얼마나 참 무정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욥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너 같은 인간은 좀 더 고생해야 정신을 차릴 거다.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아는 모든 사람,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네가 정말 무식하고 앞뒤를 가리지 못한 채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34장 34절과 35절은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우는 어제도 그랬지만 어제 34장 1절부터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우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면서 욥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엘리우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엘리우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엘리우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많거나 혹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심리학에서 상담하는 분들이 투사라는 이야기를 해요. 투사라는 것은 일종의 그 무의식적인 자기 방어 기제라고 말을 하는데 주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에게 투사 자주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투사하는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그렇게 말하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숨고 다른 사람을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이야기인데 자기 이야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를테면 음식이 짜다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음식이 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 사람들이 짜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빌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테면 자기는 먹을만해요. 그런데 남들은 다 짜다고 그러겠다고 하면서 남들을 들먹거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투사라는 거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정직하지 못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비겁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에게 이제 투사 자주 나타나는 거죠. 이렇다면 엘리우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 남을 빌어가지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세상에 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모여봐라. 니들 다 욥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될 거야. 더욱이 욥에게 대해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들먹거리면서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투사에 익숙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속이 많이 상해요. 왜냐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뻔히 보이는데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남들을 막 빌어서 공격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초점을 명확하게 해서 대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투사에 익숙한 사람들은 좀 정직하게 말하는 법, 자기 이야기를 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근데 투사에 익숙한 사람이 갑자기 정직해지면 대단히 공격적이 돼요. 그래서 사실상 거칠어지기 때문에 이거 대화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열등감이 심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감추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엘리우는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욥이 이렇게 아주 무식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거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빌어서 욥을 공격하는데 그거는 욥에게 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태도인지 모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엘리우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35장 5절부터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약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도. 욥은 자기가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네가 뭐 남들보다 특별히 잘난 게 뭐가 있냐? 세상에 그런 식으로 공의롭게 사는 사람은 널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특별히 오늘 보면 35장 5절부터 7절까지에서 엘리후가 하늘을 우러러보라,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를 엘리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후의 말인즉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멀리 떠나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 위에 공중에 떠 있는 구름이 사람의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름이 뭐 토끼처럼 빵긋빵긋 웃거나 아니면 우리가 아주 고약한 짓을 한다고 해서 뭐 구름이 뭐 금방 생기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오의 말인즉 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뭐 의롭고 뭐 그래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으로 지금 엘리오가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22장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22장 2절 3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욥기 2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네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네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이나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비슷한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분이다. 우리의 존재와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사실 욥이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욥의 온전하고 정직한 삶을 죄에서 떠난 그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2장에서 욥이 이런 꼴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욥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에 하늘에 높이 뜬 구름처럼 욥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고 욥을 기뻐하시는 분이고 욥 때문에 아주 행복해하시는 분이고 욥을 굳게 신뢰하시는 분이고 욥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왜 상관이 없겠어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고 마음 아파 하시고 슬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은 무정한 하나님이고 엘리후는 하나님께 사람과 관계없는 절대적으로 전적인 타자처럼 존재하는 뭐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늘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요컨대 엘리후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제대로 모르는 사람 꽤 많은 거죠. 엘리후 대표적인 욥기를 읽을 때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후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욥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요. 엘리후는 욥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욥이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2절과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악인을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십니다. 욥의 기도가 헛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듣지 않으시고 돌아보지 않으시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후는 욥 같은 사람은 오히려 더 큰 벌을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할 만한 일이다. 너는 지금 네가 지금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두들대고 있지만 더 큰 더 험악한 꼴을 보지 않는 것을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35장 14절부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러이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이 하는 말은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욥이 더 험한 꼴을 보지 못해서 지금 그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거다. 하나님은 욥이 받아야 될 벌의 뭐 이를테면 십분질도 다 주지 않으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욥은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엘리후가 욥을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이유는 욥은 교만하기 때문이다. 엘리후가 말하는 욥의 교만은 욥이 고난 가운데도 무릎 꿇지 않고 자기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 허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욥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또 말합니다. 욥기 35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욥기 35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군수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리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35장 마지막 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아니면 욥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욥이 하나님을 찾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엘리후가 욥을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말은 사실이 아닌 거죠. 욥의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 전체에서 우리가 이 욥의 상황을 볼 때 욥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재빨리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고 하는 거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욥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외면하시기 때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욥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욥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욥이 죄를 지었거나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 거죠. 욥은 충분히 겸손한 사람이고 욥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욥은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엘리후가 말하듯이 욥이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나 뭐 교만하거나 이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믿음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도 많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리고 기도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느냐 조바심이 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욥도 보세요. 욥은 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엘리후가 비난하는 그런 고약한 인간 아니었어요. 욥은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엘리바스나 뭐 이 소발이나 빌닷 같은 사람으로부터 듣기 정말 어떻게 참기 어려운 모욕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엘리후 같은 젊은 사람들로부터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험악한 말을 많이 듣고 뭐 지금 욥이 자기 고통도 고통이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말 때문에 욥의 마음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거죠. 그런데요 욥이 기다려요. 욥이 기다리는 거죠. 욥이 인내하는 거예요. 사실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힘들 때는요, 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이래도 갈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마비시키고 사람을 묶어버리는 뭐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묶여버리면 이 꼼짝달싹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기다릴 수 있을 뿐인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병에 담지 않는 눈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내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그냥 고고하게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애통해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